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환적 장면과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에서 8월 선박 등을 동원해 140여 차례에 걸쳐 정제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 같은 불법 환적을 통해 석유 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위해 극비리의 원심 분리기를 구입하려 한다며 아시아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찰총국 주도로 자금 확보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가운데 지난해 북한의 해커들이 7개 은행을 해킹해 천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국회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한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부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기 시작했으며 회담 성공 후 외부 사찰단 등의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까지 11년간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해 왔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환경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판민민 베트남 외무장관은 10일 성명에서 말레이시아의 공정한 재판과 베트남 여성 도안 티응 씨를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흐엉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결백하기 때문에 석방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흐엉 씨의 재판은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흐엉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꾸민 암살 사건에 무고한 여성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검찰은 지난 11일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석방했습니다. 류여성은 지난 2017년 2월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고 김정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10일 밝혔습니다. 엘리엇 이브람스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이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에 대해 미국 제압을 하지 않을지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텍사스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경제적 부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라며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는 베네수엘라주의 미국 외교관들을 접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지구에 사는 동물 1200여 종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퀸슬랜드 대학과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생존 위협을 받는 조류와 포유류, 양수류 5400여 종 대상으로 멸종 위협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농작물과 목초지, 야간 조명, 사냥, 도로와 철도 등 인간 활동이 얼마나 위협을 하는지 그 민감을 분석합니다. 자, 그 결과 조사 대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여 종이 서식지 90% 이상에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포유류가 가장 심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동물에 대한 위협이 가장 큰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다섯 개 나라로 말레이시아의 위협도가 가장 심각했고 브루나이와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죠. 연구진의 이번 조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생존 위협이 동물 개체수 감소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노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3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도는 맑은 후 흐려져서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치겠으나 이 한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8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9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1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포유류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정글 속 동물에 관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자가 오늘 밤에 잠을 잘 테니 내일 사랑이여 두려워 말아요 라고 노래하는 The Lion Sleeps Tonight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터클스의 노래입니다.
2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의회가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에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한 나라들이 늘고 있고요. 또 아시아와 중동 일대에서 이 공기오염 때문에 금세기 중반까지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유엔 보고서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군요.
네, 12일 영국의회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놓은 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부결됐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가리키는 이 브렉시트 이 시한이 이달 29일인데요. 불과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국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에 메이 총리가 내놓은 게 수정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메이 총리가 처음 내놨던 합의안은 무려 230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영국 의정사상 이렇게 큰 표차로 이 표결이 부결된 경우가 없었는데요. 영국 의회의 의원들은 메이 총리에게 대안을 내놓아라. 그러니까 플랜 B를 제시하라고 주문했었고요. 그동안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측과 새롭게 협상에 돌입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원들이 이 12일 승인 투표에서 이 수정안 역시 부결시킨 겁니다.
네, 자 브렉시트 시한은 다가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메이 총리가 12일 표결 직후에 의원들에게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morrow, to test whether the House supports leaving the European Union without a deal on the 29th of March. If the House votes to leave,
메이 총리는 이날 브렉시트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현지 시각으로 다음 날, 그러니까 13일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표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의원들이 이 노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한다면 다시 다음 날인 14일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할지에 대해서 투표하게 되는데요. 앞서 영국 의회는 지난달 27일 이렇게 3단계 절차를 담은 정부 결의안을 지지했었습니다.
네, 영국 의회가 며칠 사이에 국가의 운명에 가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이번 표결 직후에 이번 합의안이 최선이고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바로 전날까지도 유럽연합 측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마크판까지 협상을 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냈는데요. 이 가결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자,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세우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은 양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 브렉시트 이후에는 엄격한 국경 통제와 관세를 집행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합의문에는 이를 유예하는 안전판, 그러니까 백스톱을 넣자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이 브렉시트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백스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새로운 수정안에는 이 백스톱을 무기한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영국 법무장관은 이 조항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영국의회가 이 노딜 브렉시트는 통과시킬까요?
예, 노딜 브렉시트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 협상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이 연합을 떠나게 될 경우 영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당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오더라도 예정일이 되면 유럽연합을 그냥 떠나겠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압력에 밀려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유럽연합이 EU가 이 브렉시트 연기에 동의를 할까요?
예, 그게 쉽지 않은데요. 27개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연기에 동의해야 가능해집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오는 21일과 22일 열리는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도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 EU가 브렉시트 연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럽연합 정부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영국과 유럽연합이 다시 또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새로운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추가적인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협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브렉시트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의 찬반 여부를 다시 국민투표로 묻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전격 결정한 게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이었는데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52%, 반대 48%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영국 국민들이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3년이 지금 다 돼가도록 지리멸렬하게 영국 정부와 EU 측의 협상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메이 총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직후 의원들에게 유럽연합 쪽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오겠다면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브렉시트 합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후에 불신임 투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17표 차로 간신히 살아남은 메이 총리가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에 해당 기종의 운항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157명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현대 이 해당 기종과 같은 비행기에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나라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항 중단을 발표한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이 언론사마다 파악한 수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 나라가 EU 회원국들을 포함해서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까지 50개 나라에 달한다면서 일부 운항을 중단한 나라는 11개 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문 뉴욕타임즈는 737 맥스 8을 보유한 항공사 중에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그리고 캐나다의 에어캐나다, 웨스트제트 등 4개 회사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한국도 이 보잉 737 맥스 8을 보유한 항공사가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스타항공이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여객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얼마나 됩니까?
네, 미 연방항공청이 밝힌 데 따르면 이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는 모두 59개 항공사인데요. 지난해 10월에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기종의 여객기가 이륙 11분 만에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성 논란이 계속 커지는 중입니다. 이번에 추락한 에티오피아 여객기 블랙박스, 그러니까 운항 기록계가 회수됐는데요. 에티오피아 당국은 이 운항 기록기를 다른 나라로 보내서 이 사고 원인을 분석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세계 각국이 앞다퉈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은 운항을 계속하는 건가요?
네. 이 댄 엘웰 연방항공청장이 12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보잉 737 맥스 8 기종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는 어떠한 성능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운항 중단을 지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엘웰 청장은 그러면서 만일 이번 에티오피아 항공기 사고 조사 결과에서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 교통부도 이 사고 기종 운항 중단은 시기상조라고 밝혔고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중단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운항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그런데요.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과 다이안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또 앤드루 쿠어모 뉴욕 주지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에서도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 소속의 승무원 노동조합도 탑승을 거부하는 승무원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편 로저 위커 미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사고에 따른 항공안전점검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한 보고서를 유엔이 냈군요.
네, 유엔 환경계획이 13일 제6차 지구환경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사회를 지탱할 환경적 기반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전례 없는 지구적 노력이 있어야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게 바로 이 대기오염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세 가지로 뼈대를 추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이 대기오염 때문에 이번 세기 중반까지 수백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 주요 동식물의 멸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류의 식량과 자원 공급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민물, 이 물의 오염으로 세균 감염 때문에 2050년까지 이 문제가 주요 사망 원인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와 물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란 말이군요.
맞습니다. 유엔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쌓이는 문제가 지금 특히 아시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못 보면 이 많은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이번 유엔 환경개혁이 보고서에서 경고한 겁니다.
네, 자, 중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이 공장 배출가스나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두 나라 정부가 애쓰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 주요 도시는 요즘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온통 뿌연 회색빛일 때가 많은데요. 이 미세먼지는 보통 지름 1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 사람 몸속에 쉽게 들어가고 또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기오염의 핵심 요인이 바로 이 미세먼지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이려는 걸까요?
네, 중국의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 저감 목표량을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했는데요. 이 할당량을 이루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야외용 대형 공기청정기를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 설치하자는 구상도 나왔고요.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맡기자고 최근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의했습니다.
네, 자,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대기오염 문제에 직접 나서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이끄는 등 환경 문제에 성과를 낸 것을 한국 정치권에서 높이 평가한 건데요. 또 반 총장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진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일인데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왜 필요한 거죠?
지금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미세먼지 책임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중에 나라 밖에서 날아오는 비중이 연평균 30%에서 5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절반까지 나라 밖에서 날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고농도일 때는 국외 요인의 약 60%에서 80%로 훨씬 높아진다고 파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외 요인의 절대치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한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위해서 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국 측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한국의 분석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동안 오히려 중국에서는 공기 질이 꾸준히 개선됐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부 사이에 이 말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세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하자 다음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시 유엔 보고서로 돌아가서요. 자, 대기오염과 함께 수질오염의 위험성도 경고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탓에 물과 흙 속에 플라스틱, 살충제, 화학약품 성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짚었는데요. 이 같은 오염물질 가운데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이 인류의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유엔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 마실 물이 세균으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 저개발국가 국민들에게 질병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대학 입학 부정이 적발돼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소된 사람들은 자녀의 인류대학 합격을 위해서 뇌물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다음 달 12일부터 제한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3일 중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요?
네, 많은 언론이 12일 늦게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뉴섬 주지사가 주내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즉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약물 주사 방식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산쿠엔틴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장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형수들이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예, 뉴섬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중단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주지사 사무실 발표를 보면요, 뉴섬 주지사는 한 문명 사회가 계획적이고 차별적인 사형 집행을 계속하면서 세계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형이 자신들이 가진 견고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중간선거 유세 기간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978년 이래 약 900여 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13명만 처형됐고 약 100명은 자연사하거나 감옥 안에서 자살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형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737명입니다.
예. 뭐 사형수가 상당히 많군요.
네, 미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는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주 순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조처는 뭐 영구하게 효력을 갖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한이 있는데요. 뉴섬 주지사 임기인 2023년 1월까지만 유효합니다. 또 이 조처를 뒤집는 주민 발의안이 나와서 이게 통과돼도 행정명령이 효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78년에 발효된 사형법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간 사형 제도를 없애려는 제도 시도가 몇 번 있었다는 걸로 아는데요.
네, 지난 2012년하고 2016년에 사형 제도를 없애자는 주민 발의안이 나왔었는데요. 모두 근소한 차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예.
뉴섬 주지사가 당시 두 발의안에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 반대로 사형 집행을 앞당기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도 2016년에 나왔었는데요. 이건 통과된 바 있었습니다.
예, 작가,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주민 발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가 있는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 가서야 이 주민 발의안을 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아직 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주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30개 주의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사형 수가 현재 2,737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캘리포니아처럼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한 곳이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펜실베이니아하고 오레건주 주지사가요, 집행 중단,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었고요. 또 워싱턴주도 비슷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리노이, 메릴랜드, 코네티컷주는 아예 사형 제도를 없앴습니다.
예, 몇몇 주는 사형 제도가 있어도 집행을 좀 자제하고 있다죠.
네, 사형 정보센터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미국에서 25명이 처형됐는데 지난 1999년에는 98명이 처형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은 거죠.
그렇네요.
지난 1976년 이래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곳이 텍사스로 모두 560건이었습니다. 다음에 버지니아가 113건, 그리고 오클라호마주가 112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지난해 미국 안에서 가장 많이 사형이 집행된 곳이 텍사스주로 모두 13건이 집행됐습니다.
네, 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형 집행 중단 조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인권단체들은 반기고요. 사법단체 쪽에서는 비판했습니다.
네.
국제인권단체죠. 휴먼라이츠 워치 미국 지부는 뉴섬 주지사가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웠다면서 다른 주들도 이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지역 검사보호협회는 뉴섬 주지사가 주민들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 사형 제도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약물 주사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사형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이 미국 안에서 최근에 약물 주사 처형에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주 정부는 사형 집행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사형 방식을 아예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에서 초대형 대학 입시 비리가 적발됐군요.
네, 연방수사국 FBI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습니다. 몇몇 부유층 그리고 유명인사들이 입시 브로커, 입시 중개인을 활용해서 자녀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일류 대학에 입학시킨 일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FBI가 50명을 기소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부모가 33명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까?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가 대학 운동부 감독을 매수해서 자녀를 운동 특기자로 만들거나, 둘째는 입학시험 관리자를 매수해서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런 행위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운동을 잘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운동을 잘해서 뭐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이걸로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뇌물을 받은 이 대학 운동부 감독들이 운동 경력이 없고 또 경력이 있어도 이 수상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을 부정으로 체육 특기생으로 뽑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몇몇 학생은 뭐 조지타운이나 스탠퍼드, 예일, USC, 이 남가주 대학 등에 들어갔습니다.
예, 거론되는 학교들이 모두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속칭 인류대학이라 그러죠.
예.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SAT나 ACT 같은 시험에 다른 사람이 아예 대리응시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답을 고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기소된 부모들이 입시 중개인인 이 윌리엄 싱어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대학 입시 브로커로 일하면서 대학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뇌물은 싱아씨가 만든 한 비영리 재단에 들어가는 기부금으로 처리됐는데요. 재밌는 게 부모들이 이 뇌물을 기부금으로 등각시켜서 세금 공제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건네진 뇌물 규모가 2011년부터 18년까지 약 2,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밝혀진 건지 궁금하네요.
예, 이것도 FBI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하게 적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주범 가운데 한 명인 싱어 씨는 유죄를 인정하고요.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협조했답니다. 그런데 FBI는 이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면서 앞으로 기소될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소된 부모 가운데 유명 인사가 꽤 있다고 하죠.
네, 유명한 여성 영화 배우죠. 이 펠리시티 허프만 씨, 로리 러글린 씨가 기소됐고요. 그밖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 투자회사 대표 등이 기소됐습니다.
예, 그럼 부정행위로 입학한 아이들은 기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주범이 부모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기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한편 FBI는 이 부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처리는 해당 대학에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해당 대학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뭐 대부분 놀랍고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뭐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흔한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충격이 더 큰데요. 언론들은 일부 특권층의 붙들어진 자녀 사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의 군복무 제한 조처가 곧 발효된다는 소식이군요.
네, 데이비드 노키스트 국방부 감사 담당 차관이 일부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하는 메모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조처는 온 4월 12일부로 발효됩니다.
네, 복무 제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조처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복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각 군은 사례별로 이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군에 끼치는 의료 비용과 부담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국방부 권고를 받아들여서 같은 해 8월에는 이 성전환자 신규 입대를 제한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이 조처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6월에 당시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정책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17년 6월부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할 방침이었는데요. 그런데 후임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행을 6개월 미뤘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한 겁니다.
네, 당시의 조처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죠.
네,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침해라면서 여러 주에서 소송을 냈는데요. 메릴랜드하고 워싱턴주 등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결국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심인 연방대법원은 일단 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를 제한하기로 한 정책을 당분간 시행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 소송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2심 항소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원이 직접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신속심리 요청은 거부하고 다만 소송기간에 해당 조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재 이 관련 소송 두 건이 항소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소송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당시 대법관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5대 4로 뭐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의견이 다 갈렸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모두 다수 의견을 냈고요. 진보 성향을 가진 대법관 4명은 시행 정지를 명령했던 이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미군에 성전환 군인이 몇 명이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집계가 힘든데요. 지난 2016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는 성전환한 현역 미군 수가 적게는 1,300여 명에서 많게는 6,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조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 나의 사랑을 아껴두려 한다고 노래하는 Saving All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Stolen moments is all that we share. You've got your family and they need you there. Though I try to resist being last on your list, but n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사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사안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부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다섯 번째,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은 300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에 학부생만 무려 만여 명에 이르고요. 12개의 대학원에 1만 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종합사립대학입니다. 이 교수진은 얼마나 되는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들어보시죠.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캠퍼스 내외적으로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는 연구 교수진이 약 4,600명으로 학생당 교수의 비율은 6명당 1명꼴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에 더욱 정진하는 포스트 닥터가 1,200여 명, 이들을 지원한 연구 지원 인력만 해도 2,500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년 학사 운영 예산이 9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자 연구소라 하겠습니다.
네, 유펜은 도시와 대학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대표적인 도시형 캠퍼스로 꼽힙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가 소개하는 유펜의 캠퍼스 풍경입니다.
예일대학교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형 캠퍼스 중에 하나인 유펜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진 웅장한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캠퍼스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펜이 있는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크고 펜실베니아 주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연구소들이 들어있으며 교수진이 아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공부에 전념하면서 아울러 도시의 문명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배운 지적 자산을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해 캠퍼스 안에 있는 30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유펜에 재학 중인 학생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are a lot of best things about Penn, but one of them for sure is the fact that we have a really great balance of.
유펜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꼭 하나 꼽으라고 하면 유펜은 학문과 사회성의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학생 조직이 존재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기도 쉽고요. 소외된 느낌을 갖게 되는 일이 별로 없죠. 또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매우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기 충분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펜은 특히 미국의 의과대학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대학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프랑스 파리 왕실 의과대학과 이탈리아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다 귀국한 미국 식민지 대륙 최초의 의학 박사였던 존 모건을 주축으로 해서 1765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의과대학원이 설립됩니다. 또 1790년에는 제임스 윌슨에 의해 최초로 법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탄생한 법과대학원을 통해 새롭게 독립한 미국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그 후 1세기를 지내오면서 유럽에서 고등교육의 꽃을 피웠던 독일 대학교들의 커리큘럼과 운영체제를 답습하고 성장하면서 유펜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아니라 학문을 창조하는 대학으로 체제를 굳건히 하게 됩니다.
유펜은 또 오늘날 대표적인 연구 중심형 대학으로 꼽히는 학교입니다.
예, 1872년 찰스 스틸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유펜은 캠퍼스를 현재의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도전 정신과 창조적 사고 방식이 다시 한번 일궈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캠퍼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연구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대학원 체제도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학문을 다루는 인문대학원과 또 전문대학원으로 법과대학, 공과대학, 치과대학, 왓슨 경영대학, 수의과대학, 교육대학원들이 들어서면서 유펜은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에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특히 유펜이 실용과학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한 업적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엄청난 전쟁 관련 연구 기금이 대학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이 세계대전의 승자국이 될 수 있었던 수많은 연구 활동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근대 문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을 치렀던 전시체제 하에서도 연방정부, 주정부,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중심대학들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은 연구기금 덕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펜은 이 연구기금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였으며 해외 이바지한 업적의 큰 학교입니다. 이펜 최고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근대 전자컴퓨터의 선구자였던 인공광으로 작동하는 이니엑 전자컴퓨터 시스템이 1946년 유펜 공과대학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무게만도 30톤이 넘어서 거인의 두뇌라고 불렸던 이 최초의 컴퓨터 시스템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각종 첨단 과학기술의 원동력이 됐다고 해요. 또 컴퓨터 운영 시스템에서 영어가 주 프로그램의 언어로 사용되는 걸 가능하게 했던 코볼이라는 프로그램도 유펜의 대표적인 연구 산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의 신입생 지원 현황과 선발 방식,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유펜에 응시한 학생은 모두 4만 4,500명 정도,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3,700명 정도만 입학 허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2,500명이 등록했습니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교과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를 이룬 학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라는 것은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교과 목표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이수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펜의 전통과 가치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지적인 호기심이 높으며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홀리스트 입학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홀리스트 입학 심사란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SAT 같은 표준 시험 성적도 중요하고 최종 선발 단계에서 대학의 전통과 유산을 이룰 수 있는 전인적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펜도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입학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재정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형편에 맞춰서 대학 측이 100%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펜은 또 다양성을 매우 중시하는데요. 아이비리그 학교들 중에서는 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유펜의 외국인 학생은 5,000명이 넘습니다. 유펜은 또 55% 이상이 여학생들이라고 하네요.
입학 정책에 있어서도 신입생의 40% 정도를 유색 인종으로, 14%는 자신의 가정에서 최초로 대학에 다니게 된 학생으로 안대해서 불우하고 힘든 여건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열심히 고등학교 시기를 지낸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를 주고 있는 대학교가 바로 펜실베니아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펜이 배출한 인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유펜 경영학부 왓슨스쿨을 나왔습니다. 또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 또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항공회사인 스페이스X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도 유펜 출신입니다. 유펜은 또 30여 명의 상원의원과 40여 명의 주지사를 배출했고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기업인 워런 버핏 등 유펜이 배출한 억만장자도 20명이 넘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교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노래 아는데 뭐지? 원래는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Off the top of my head? 이런 표현은 보통 부정 표현과 함께 생각이 나지 않은 대상 뒤에 붙여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다, 생각이 잘 안 난다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I can't remember the name of the song off the top of my head. 지금 당장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난다. The interview was terrible. I couldn't answer any of the questions off the top of my head. 인터뷰 망쳤어. 막상 질문 답하려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 Off the top of my head, I don't know.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다. Off the top of m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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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off the top of my hea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Hanbando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우리 당과 국가 국민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